우리 매 안식일마다 저희들에게 은혜스럽고 감동적인 찬양을 들려주기 위해서 늘 연습하고 애쓰는 우리 찬양대원과 우리 찬양대장에게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본당 좌석에 휴가 중이라고 써붙여놓은 게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휴가를 가셔서 오늘 못 나오셨는데 명절에는 지방으로 고향으로 가는 사람도 있고 서울로 오는 사람도 있어서 그런 대로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는데 이 휴가철에는 서울로 휴가 오는 사람이 없나 봐요. 그래서 늘 좀 8월이 조금 허전합니다. 이 설교 시간에 손님 소개는 뭐 좀처럼 하지 않습니다만은 오늘 특별한 손님이 안실학교 시간에는 저 아래 노인반에 계셨고 또 이렇게 설교 예배 시간에 갑자기 올라오셔서 소개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소개하려고 하는 분이 그 지회의 제 전임자이십니다. 이제 8월 15일이면 떠나시고 제가 이제 그 자리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저분이 안 가셨더라면 제가 거기 갈 필요가 없는데 저분이 가셔가지고 제가 글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맥기 목사님이 오늘 저희 교회를 방문하셨는데 잠깐 일어나서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 들어오실 때 주보에 끼워진 구역별 기도반 편성표와 기도 제목을 받으셨는데 각 구역반별로 지금 기도반을 편성해서 운영하는 게 얼마나 그 어려운 작업인지 아직도 각 반별로 장소나 시간이 제대로 정해져 있지 않은 반들이 있습니다만 우선 일단 시동을 걸고 정리해 가려고 그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우리에게 기도가 절실하게 필요한지 제가 한 두세 차례 이미 설교를 드렸습니다만 이제 오늘 또 실제로 그것을 나눠드렸고 이제 곧 시작해야 될 이 시점에서 오늘 한 번 더 예수의 중환자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중보기도에 대하여 한 신실한 성도의 한 40년 이상을 중보기도에 헌신했던 한 평신도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지구상에는 매일 수많은 사람들이 태어나고 있습니다. 어느 한 통계에 의하면은 하루에 지구에 약 20만 명의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4일, 5일이 지나면 100만 명의 도시가 하나씩 생겨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인구가 잘 늘어나지 않는 지역도 있지만 세계를 평균해서 볼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또 그 많은 인구 중에 병들어 있는 사람이 많이 있고 죽어가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전쟁으로 죽고 어떤 사람들은 재난과 사고로 죽고 또 어떤 사람은 질병으로 죽고 어떤 사람들은 수환이 다 되어서 생명이 떠납니다. 죽기 전까지는 그 살아있는 생명을 부재하기 위해서 돈을 벌고 먹고 마시고 분주하게 살아갑니다. 살아간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죽어간다고 말해도 틀림이 없습니다. 이러한 모든 현상을 간단하게 우리는 생명현상이라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이 생명을 가지고 투쟁하는 것입니다. 이 살아있는 동안에 이 생명을 어떻게 더 연장할 수 있을지 이 생명을 어떻게 즐길 수 있을지 이걸 가지고 사람들이 투쟁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중에서 그 질병의 경우를 하나의 예로 들고 싶습니다. 죽을 병에 걸린 사람들이 있고 죽을 병에 걸렸다가 나은 사람들이 있고 나았다가 다시 병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그냥 쉽게 병이 다시 도졌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영적으로 적용해보고 싶습니다. 죽을 병에 걸린 사람들은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을 병에 걸린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죽을 병에 걸렸다가 나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일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게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저 육적으로 비유하자면 죽을 병에 걸렸다가 나은 사람들입니다. 그럼 아까 세 번째 또 어떤 부류가 있었습니까? 나았다가 다시 병든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예수를 믿지만 구원은 받았지만 한때 그 믿음을 잘 유지하지 못해서 마침내 신앙을 저버린 사람들은 죽을 병에서 나았다가 다시 도진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있는지 끊임없이 우리의 생활 속에 영적인 삶이 작용하고 있는지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확신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그냥 내 생각인지 하나님 보시기에도 정말 구원 받은 사람인지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한 네 가지 현상을 체크해 보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첫째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듣고 보고 살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으면 도무지 갑갑하고 정말 힘들어서 살 수가 없을 정도인가? 이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계속해서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고 있는가? 정말 살아있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과 끊임없는 교제가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듣고 본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삶에 적용하면서 살고 있는가? 이것은 우리의 신앙을 아주 활기차고 생동감 있게 해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성숙한 신앙인으로 만들어주는 대단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보고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생활 속에 실제적으로 얼마나 신실하게 적용하고 있는가? 이것은 우리의 영적 생명을 확인해주는 대단히 중요한 단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사실상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의 핵심입니다. 다른 사람의 생명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그들에게도 생명을 나눠주기 위해서 내가 과연 움직이고 활동하고 있느냐? 아무리 교회 출석을 잘하고 성경 지식이 많고 신앙 경력이 오래 되었어도 다른 사람들을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이 선교적 관심과 실제적 활동이 없으면 영적 삶에 많은 부작용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내가 영적으로 살아있다고 하는 대단히 중요한 마지막 단서는 다른 사람의 영적 생명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다른 사람의 생명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활동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 생존 원리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을 흔히 중보 기도라고 합니다. 가장 적절한 최선의 단어는 아니지만 그것이 지금 흔히 우리가 쓰고 있는 단어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 이제 교회 처음 다니게 되면 제일 어려워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성경은 그냥 보면 되고 설교는 그냥 드리면 되고 근데 기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합니다. 근데 간신히 기도를 배워가지고 이제 기도를 시작하면 대개가 다 자기와 자기 주변에 관한 기도만 드립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의 시야가 좁다는 것이죠. 이 운동선수들이 특히 이제 축구선수들이 아마 저는 경험 못 해봤지만 그 축구를 처음 배우기 시작할 때는 그 보는 시야가 이렇게 한정이 되어 있다고 그래요. 넓게 보질 못하고. 그러나 이제 노련한 축구선수가 되면 운동장 전체를 한눈에 보고 어디가 비었는지 누구에게 공이 가면 적절할지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로 이 초기의 기도 생활은 아주 시야가 좁아서 그저 근처 당장 일어나는 일에만 몰두하다가 이제 점점 성숙해지게 되면은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가 시작되어야 마땅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한 지 10년, 20년이 지나도 허구한 날 자기하고 자기 식구들 위해서만 기도하고 더 이상 기도가 발전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신앙이 그냥 그 자리에서 멈춰버리고 성숙해지지 않습니다. 이 관련된 성경절을 네 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4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4절 시간이 좀 없기 때문에 제가 좀 찾는 대로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치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 말씀을 좀 잘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기도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이 권면해 주시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치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마태복음 5장 44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 이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웃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되 내가 잘 되기를 원하는 사람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너를 핍박하는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라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 5장 16절입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이 병, 이거는 실제적인 육체적 질병을 말하는 것입니다. 병 낫기를 위해서 함께 서로 기도하라.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도 늘 우리 중보 기도반에서 본인이 원하면, 괜히 본인이 자기 병을 이렇게 노출하기를 원치 않은 분을 위해서는 저희가 조심을 하고 있습니다만, 본인이 원할 경우에 명단을 거기 기록해서 함께 그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매월 나눠드리는 그 월중 행사 달력의 뒷면에 보면 거기에 우리가 요일마다 우리 환우들의 이름을 기록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다시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이 도고라고 하는 것은 말이 좀 어려운 말입니다만, 한자로 보면 기도할 때 도자하고 광고할 때 고자입니다. 기원하여 하나님께 고한다, 뭐 그런 뜻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오늘 이 말씀 속에 한 사람을 제가 주인공으로 등장을 좀 시켜봤습니다. 이름은 모르노라고 하는 사람이고 아주 신실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직업은 전화번호부 광고 회사의 영업사원입니다. 영업사원. 그런데 이 사람이 건강하게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심장에 이상이 와서 호흡을 하기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뭐 거의 이 호흡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이 심장에 이상이 왔습니다. 그래서 응급실을 거쳐서 중환자실에 들어갔습니다. 상태가 매우 심각하다는 사실을 본인이 알게 되었고, 그 중환자실에 들어갔을 때에 그 병동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한결같이 생명을 위해서 사투를 벌이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중환자실은 이제 생명이 경각간에 달려있는 사람들만이 거기 모여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의 느낌에 이 집이 사망의 집이구나 하는 느낌이 왔어요. 그 긴박한 상황 속에서 이 사람은 36시간이 흘러갔습니다. 36시간이 지난 다음에 약간 병세가 호전되었습니다. 그때까지는 산소 마스크를 쓰고 호흡을 했는데 이제는 그 산소 마스크 없이도 호흡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렸습니다. 그렇게 지내던 어느 날 일요일 오후 시간에 갑자기 이 중환자실 분위기가 아주 이상하게 경직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여러 명의 환자들의 그 병세가 아주 악화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전에 그런 일이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간호원들이 아주 초비상이 걸렸고, 그 어느 그 간호원의 대표자 한 사람이 이제 의사들에게 연락을 해서 그 시간대에 그 병원에 있던 의사들이 총출동해서 그 중환자실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총력을 다해서 거기 이제 머물러 있던 사람들의 그 악화되어 가는 병세로 이제 고통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의사들이 전심을 다해서 치료를 해봤지만 별도렷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고 마침내 그 옆에 있던 한 사람이 심장 박동이 멎어서 다시 한 10분간 의사들이 몰려들어서 소생을 위해서 애를 썼지만 끝내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르노라고 하는 사람이, 이 신실한 교인이 그 죽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이 사람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한 40년 가까이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드려왔고, 많은 응답을 경험했던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르노는 그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를 한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나사로를 죽음에서 살리신 그 위대한 능력이 그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의 전능으로 이 스미스 씨를 소생시켜 주십시오. 아주 간절하게 그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자기도 죽어가는 환자였는데. 아, 그런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 스미스 씨가 갑자기 의식을 회복하고 살아났어요. 그리고는 아무 일이 없었다는 듯이, 아니, 왜내 주변에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여 있습니까? 나밥좀 주십시오. 그런데 그한 사람의 소생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이상하리만큼 그 병실의 환자들의 얼굴에 전에 없던 안정과 평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간호원들도 그거를 느꼈고, 이 모르노 씨는 그 병실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감지할 수 있었다고 고백했습니다. 나중에 이 모르노 씨가 하고 알게 된 것인데, 바로 그 스미스 씨라고 하는 그 심장이 멎어서 죽은 지 10분이나 지난 후에 다시 깨어난 그 사건이 있었던 그날 그 시부터 그 중환자실의 환자들이 여러 사람이 병이 호전돼 가지고 일반 병실로 옮겨졌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듣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모르노 씨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경험을 수없이 하고 살아온 사람이에요. 그가 이제 기도할 때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 죄와 정면 충돌해서 영적으로 혹은 육체적으로 파멸 상태에 이른 사람들의 명단을 가지고 그 명단을 어디에 모아둔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면은 예수님이 운영하시는 중환자실에 그 명단을 갖다 모은다는 생각으로 갖다 놓고 지금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죽어가는 그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그 중환자실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심령으로 기도를 했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중환자실의 의사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름을 그 예수의 중환자실에 들어온 사람들 이름을 하나씩 하나씩 부르면서 그 환자들에 대한 치료를 예수님께 부탁하면서 열렬하게 간절하게 기도할 때 많은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아까 읽었던 야고보 5장 16절 말씀을 다시 보면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요한일서 5장 16절 말씀도 종종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5장 16절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러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저희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이 두 성경절은 우리가 영혼들을 위하여 사심없이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육체적 질병도 그리고 영적으로 죽어가는 사람의 그 영적인 생명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신다는 약속입니다. 물론 이것이 하는 대로 100% 다 착착 된다는 조건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히 간구하는 사람의 의지와 하나님의 뜻이 일치할 때 병나는 일, 사람들이 영적으로 그 생명이 소생되는 일을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전보다 더 확실하게, 확고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르노 씨가 그 이제 전화번호부 광고 회사의 영업사원으로 일하던 시절에 어느 자동차 수리업소를 찾아가서 그 자동차 수리업소의 광고를 이제 전화번호에 넣도록 이제 권장하러 갔습니다. 광고를 따러 간 겁니다. 그런데 이 광고 얘기를 꺼내니까 그 주인이 이제 문 닫고 다른 곳으로 이사할 예정이라 광고를 여기다 낼 수가 없습니다. 아니 이 회사 꽤 잘 되는 공장인데 왜 이사를 가십니까? 이 정도면 뭐 얼마든지 오래 하셔도 괜찮은데. 그랬더니 이 주인이 꽤 난처한 표정을 지으면서 내가 아직 뭐 문 닫을 시간은 아니지만 일단 문을 닫으려고 합니다. 일단 문을 닫고 사정 이야기는 좀 나중에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문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모르노 씨와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데 사정은 자기 아내하고 관계가 너무 악화돼가지고 더 이상 살 수 없는 상태까지 와서 이제 아내는 여기 살고 자기는 아들을 데리고 다른 먼 곳으로 이사를 하기로 이미 합의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 모르노 씨는 이미 이전에 중보 기도의 경험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이 두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뭐 사장님, 그 이사 결정을 두 주 후에 하면 안 될까요? 두 주만 한번 기다렸다가 그때 결정을 내려보시죠. 그랬더니 그러면서 제가 그 두 주 동안에 당신과 당신의 아내를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할 테니까 두 주만 연기를 해보시죠. 그랬더니 이 남자도 이 회사의 사장도 지금 자기는 그렇게 헤어지고 싶지 않은데 이 여자의 상태가 너무 악화돼가지고 이제 살 수가 없었기 때문에 다시 합치기를 원하는 마음이 어느 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2주 후에 제가 찾아뵐 테니까 그때 다시 만나서 결정을 하십시다. 근데 원래 이 영업사원의 활동 원칙 중에 상대방에게 정치 이야기나 종교 이야기는 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생활에 관련된 이야기를 주고받는 것도 가급적 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은 워낙 이제 신앙인이고 늘 영적인 관념을 가지고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 그 영업사원의 원칙을 위반을 많이 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날 이 그 자동차 수리하는 그분과의 그 영적인 대담과 그런 어떤 신앙적인 이야기를 하고 나온 이후에 시간을 많이 뺐겠지만 그날 저녁 때까지 일을 했는데 최고의 영업 실적을 올리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늘 항상 그 회사에서 아주 탑 클래스의 사원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떤 영역에서 무슨 사업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적인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꼭 무슨 목회를 하거나 무슨 선교적 사업을 하지 않아도 우리의 평상시 모든 생활 현장에서 우리의 현재 가진 직업을 통해서 얼마든지 영적인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이 현장에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늘 생각하면서 일할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사람을 만나게 하실 것입니다. 이 모르노 씨는 그 후 두 주 동안 아주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아침 일어나는 시간부터 시작해서 저녁 잘 때까지의 그 기도 시간 계획을 별도로 정해가지고 이 거의 파경의 이런 부부를 위해서 열렬하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부부관계를 다시 화목하게 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아주 열심히 빠짐없이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2주가 되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가정에 다시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우리가 이사를 가지 않기로 결정한 것은 물론이고 이 자리에서 사업체를 더 확장하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선생님께서 2주 전에 다녀간 이후에 그 다음 날부터 이상하게 이 아내의 태도가 점점 달라지더니 이제는 완전히 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책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옮기자면 이것입니다. 선생님이 이곳을 방문한 이래 거의 믿을 수 없는 일이 생겼습니다. 제 아내와 저는 다시 좋은 사이가 되었습니다. 삶의 의미를 새롭게 느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치료를 받았습니다. 근데 치료받은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스스로 찾아와서 치료받고 병이 나은 사람도 있지만 다른 사람이 데리고 와서 고침을 받은 사람들도 꽤 있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그랬습니까?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사람들이 그 중풍병자를 데리고 예수님께 왔어요. 그 스스로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데리고 와서 그 중풍병자는 나음을 얻었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한 아버지가 벙어리 귀신 들린 자기 아들을 예수님께 데려왔고 마침내 나음을 얻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을 먼저 만났던 사마리아 여인이 동네에 뛰어들어가서 동네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와서 그 동네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사람을 고치거나 구원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병들고 절망적인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여 예수님께서 그들을 고치도록 안내하는 일을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올 수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요한복음 4장 42절에 보면 그 사마리아 여인의 증언을 듣고 예수님께 나와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4장 42절에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을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니라 하였더라. 이 사마리아 여인이 그 동네 사람들에게 구원을 준 게 아니고 구원자이신 예수께 데려왔을 뿐이고 소개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은 자기의 기도의 능력으로 자기의 열정으로 사람들이 낫기도 하고 교회를 온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말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실제 자기 마음의 속에 진정한 동기는 꼭 자기가 무엇을 한 것처럼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큰일이 일어나지 않은 채 끝나버립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겸비한 심령으로 다른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소개하는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를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영적인 생명이 없어서 죽어가는 중환자가 있으면 예수님의 중환자실로 그 이름을 가지고 와서 주님께 치료를 부탁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중보 기도입니다. 육적인 질병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이름도 예수님의 중환자실로 데리고 와서 주님께 치료해 주실 것을 부탁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필요하시면 치료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과 14절에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이 얼마나 굉장하고 대단한 약속입니까? 여기 잘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살펴서 그분의 뜻에 맞게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시행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을 시행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이 영광을 얻으시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동안에 영적인 생명과 혹은 육적인 생명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거기에서 자아는 완전히 빠지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될 때 이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이 경험이 많은 이 모르노 씨의 실제 경험 속에서 어떻게 할 때 응답이 신속하게 이르러오고 기적이 일어나는가에 대하여 다섯 가지 단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그 단계를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성경절 두 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시편 66편 18절입니다. 시편 66편 18절입니다.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뭘 듣지 않겠다는 것입니까? 예? 기도.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내 기도를 들으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야고보 5장 16절 아까 읽었던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이두 성경절을 보면 우리의 기도가 왜 응답이 안 되거나 그렇게 답답하고 더딘지를 대략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그 단계를 보면 다섯 단계를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첫 단계는 예수님과 항상 밀접한 교제를 가지고 살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끊임없이 기도하는 생활 속에서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살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통하는 대화의 필수적인 요소는 친근감 혹은 신뢰감입니다. 이 친근감이나 신뢰감은 자주 만나고 교제함으로 이루어집니다. 지금 우리 식당에서 우리 교인들과 혹은 저와 많은 사람들이 친근하게, 친밀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만약에 그냥 일반 식당이었다면 그런 친근감이 잘안 생겼을 것인데, 이게 회원제이니까 똑같은 사람들이 계속 오는 것입니다. 똑같은 사람을 자꾸 만나고 얼굴을 대하다 보니까 친해지게 되고, 또 서로 간에 또 친분이 많이 생겼어요. 자주 만나고 교제해야 신뢰감도 친근감도 생기는 것입니다.
사람은 가까이 하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신뢰감이 떨어집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가까이 할수록, 교제 기간이 길어질수록 친근감, 신뢰감이 더 커집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늘 가까이 교제하고 교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단계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에 계속 저장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 말씀을 암기하라고 권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암기해서 머리에 저장해 두는 것은 혹시 당장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저장을 해둘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역사하실 수 있는 확실한 근거가 이 속에 마련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에는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그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많이 듣고, 많이 보고, 많이 외워서 이 속에 말씀이 많이 입력되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마다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를 도우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암기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많은 소득을 얻게 됩니다. 세상의 것들을 잊어버리게 되고, 영적인 생명이 끊임없이 나에게 충격을 주고 감동을 주기 때문에 항상 살아있는 영적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매우 좋은 방법은 시시로 말씀을 암기하는 것입니다. 아마 치매 예방에도 대단히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이래서 좋고 저래서 좋고, 말씀을 좀 암기하는 일을 시작하십시다. 세 번째, 기도하고자 하는 그 대상에 대하여 사랑의 감정을 가지라는 겁니다. 이 중보 기도의 필수 요소는 기도하는 대상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사랑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실하고 진정한 기도를 만들어내는 원동력이 되는 겁니다. 네 번째 단계는 확고하고 철저한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우리는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말씀에 대한 확고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신뢰를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기도가 힘이 있고 그 약속이 성취될 것입니다. 마지막 단계는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실수나 허물을 용서하지 않는 마음을 품고 있으면 기도가 잘 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기도를 해도 힘이 없습니다. 마가복음 6장 14절 15절에 마가복음 6장 14절 15절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건 상당히 두려운 말씀이에요.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은 채 살고 있다면 자신의 죄에 대하여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도 죄가 그대로 남아있게 됩니다. 여기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다른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다른 사람을 용서치 아니하면 하나님 아버지도 너희 과실을 용서할 수 없다. 남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은 채 자기의 죄를 용서하도록 구하는 기도나 또 다른 기도를 드리는 것은 스스로 속는 것입니다. 그 기도에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이사야 59장 1절과 2절 말씀을 오늘 꼭 가슴에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59장 1절과 2절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능력은 어느 시간, 어느 장소에도 미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언제라도 다 들으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손길이 마치 끊어진 것처럼 보이는 것은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를 다 거두어버리면 언제 어느 시에라도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우리에게 와 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늘 깨끗하게 정결하게 사시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한 여자가 아무리 기도를 해도 기도에 힘이 없고 자신이 없어서 이 모르노 씨에게 상담을 요청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 모르노 씨가 물었습니다. 혹시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고 살고 있지 않으십니까? 아, 그걸 어떻게 아십니까? 깨끗한 마음을 가지면 기도에 힘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아, 그런데 그것이 우리 대대로 내려오는 가문의 법칙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누군가가 나에게 해를 끼치면 화를 내지 말고 기다리다가 적절한 기회가 오면 그 사람에게 갚으라. 화는 내지 말고 적시에 되갚아주라는 것이 우리 할아버지 때부터 제가 그걸 배웠기 때문에 그거를 실천하고 있는 중입니다.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갖도록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십시오. 여섯 달 후에 다시 전화가 왔는데 기쁨 충만한 목소리로 전화가 왔습니다.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고 용서를 했고 기도에 많은 결실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참된 지혜를 가지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사람의 생명이 위태롭게 되는 긴급한 상황이 오면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즉시 활동을 시작합니다. 생명이 위태롭게 되면 어떤 일이라도 시작합니다. 돈이 얼마가 들든지 시간이 얼마나 소요되든지 상관없이 돈이 없으면 빚을 내고 시간은 뭐 얼마든지 거기에 투자를 합니다. 한 달이도 좋고 두 달도 좋고 1년이라도 병원에 입원해 있을 수 있고 통원 치료할 수도 있습니다. 생명의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미련해가지고 영적인 죽음의 상태에 대해서는 별로 긴박감을 느끼지 못합니다. 자신의 영적인 죽음이나 다른 사람의 영적인 죽음에 대해서 별로 깊은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육적인 질병을 회복하기 위해서 의사가 처방해준 약은 꼬박꼬박 챙겨서 잘 먹습니다. 약을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까지 때를 놓치지 않고 그 육적인 질병을 위한 치료약은 철저하게 먹어요. 그러나 영적인 죽음을 방지하고 생기 있는 그리스도인의 영원한 삶을 위해서 목사가 하는 말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립니다. 원래 귀 두 개가 일로 듣고 일로 나가는 게 아니고 일로 같이 이쪽에서 하든 저쪽에서 하든 좋은 말들을 들어서 여기다 이제 저장을 해두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죄를 범하면서 이 구조 변경을 했어요. 구조 변경. 말을 잘 듣질 않아요. 좋은 말인데도. 당장 급한 일에만 매달려 살지 말고 참된 지혜를 가지고 영적인 생존을 위해서 깊이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이에요. 육적인 생명은 살아봐야 100년입니다. 길게 살아야 100년이에요. 그거 보존하려고 그렇게 애쓰는 노력을 이 영적인 생명 보존에 쏟는다면 그것이 아마 육적인 건강까지 책임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건강과 육적인 건강이 절대로 무관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것을 마음에 받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실천하고 살 때에 자동적으로 우리의 육신은 건강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창조의 섭리 속에 둔 하나의 원리고 섭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급한 일로 분주하지 말고 중요한 일, 이 영적인 삶을 위해서 좀 더 진지한 관심을 가지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우리가 구역반 별로 기도반을 만들고 적극적인 기도 활동을 시작하는 것은 자신과 다른 사람의 영적 생존을 위한 것입니다. 귀찮고 힘들고 시간 아깝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물론 계실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나의 영적 생존과 직결되어 있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모든 교인들이 이 교회에 이 기도하는 운동에 적극 협력하고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2005년도 후반기에는 기도와 관련된 활동을 다양하게 적극적으로 시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이번 서울중앙교회 기도운동을 통해서 개인의 신앙과 교회에 전에 없이 놀라운 영적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헌금하시겠습니다. 시편 96편 7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만방의 족속들아